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흡족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흡수력도 주시며 그 말씀을 달가워하지만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시험과 박해 때문에 그 말씀을 잠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말씀을 밀쳐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크게 1장부터 8장 그리고 9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5장 16장은 마지막 인사니까요. 이렇게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9장부터 11장에는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12장 1절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실천적 교훈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은 곧잘 이해하면서도 그 중간에 있는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이해를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8장부터 12장으로 곧바로 연결을 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일 정도로 로마서 전체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장황하게 9장부터 11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예전과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바대로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인의 순수 혈통이고 바울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대부분 이방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다루는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게 다루는 이 바울의 모습을 가만 지켜보면서 수신자인 로마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민족에 관계된 주제에 집착한다 하는 이런 인상을 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무려 석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 9장부터 11장까지가 로마서의 뼈대와 같은 것이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이렇게 편식하거나 나에게 익숙한 것만 그냥 자꾸 받아들이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특별히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진술했는데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 이 진술을 더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함이고 오늘 본문은 이 진술의 소론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에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된 것, 여러분과 제가 현상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만나게 된 이 모든 일들,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저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부르심과 견인의 은혜에 비추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만 하면 마음에 끊어지지 않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구하는 은혜가 참으로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기 동족만 생각하면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구원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바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 바울은 내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하는 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찢어진다. 끊어지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상하게 이 말을 곧바로 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말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을 말한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으로만 말하지 않고 자신의 양심까지 소환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이미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양심은 우리 내면에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양심의 가르침에 내가 비춰볼 때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사람이라고 하면 다 이런 양심의 작용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양심에 비춰볼 때도 자기 말은 진실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믿을 만한 것은 못 됩니다. 사회와 문화, 학식의 정도, 가정 분위기에 따라서 양심의 수준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는가? 양심이 진리 자체이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고 이것으로도 모자라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자신의 말의 진실성과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들을 왜 자꾸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중요한 의도와 목적이 뭔가? 그것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과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하는 이 사실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륙지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했으니 바울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다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로마서 11장 13절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봐서 아시는 바대로 전도여행을 했고 이 과정에 많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반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한 강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지 그냥 나 안 믿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비밀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을 가장 미워하고 박해했던 이들은 다름 아닌 자기 유대 동족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바울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네가 나를 미워하니 나도 너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강권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힘이 바울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인간관계 문제죠. 돈의 문제도 아니고 척박한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함께하는 내 삶의 동반자나 부모나 자녀가 한 마음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내면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관계가 깨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의 은혜 안에서 상대를 품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없지는 않겠으나 너무 그 횟수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은 감정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실에 따릅니다.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정서도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애써 끌어당겨서 여러분들 곁에 두시려고 해보시고 아니야 다를까 보기 싫은 사람 저기 있네 그래 나는 내 친한 사람하고 교제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애써 다가가 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공동체가 변합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 표현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유태인. 그런데 왜 유태인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본래 유대인은 유다지파에 속한 사람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는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는 그 사람이 12지파 중에 유다지파에 속했느냐와 관계없이 고토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런데 학사 에스라 이후에 엄격한 율법 준수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유대인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단지 그냥 유대 혈통에 속한 유대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도록 강요했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부류에 속해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알고 보니 자신의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 후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자신의 목숨을 관제로까지 드리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이 믿었고 또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펼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바울의 애정이 어떤 말로 나타난가 하면 형제라는 말로 나타났습니다. 믿음을 가진 지체들은 서로를 다 형제로 대하죠. 그래서 보통 선교단체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뭐 김씨, 이씨, 박씨, 뭐 백인, 황인, 흑인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이나 믿지 않는 자신의 민족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부모나 친척을 업수히 여긴다면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가족,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에휴 참 지지리도 인생을 저렇게 사나 저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다니는구나 참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혐한 끌끌 차는 이런 자수와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한 신자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말,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가나안 족속들을 죽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진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인종청소예요. 완전히 씨를 다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취급을 당해도 자신의 존재성이 완전히 다 그냥 지워져 버려도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뭐 생명체에서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실제로 저주를 받기를 원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앞서서 8장 후반부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도바울이 다시 끊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는 이 말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기꺼이 그런 헤렘, 그런 저주, 그런 진멸을 당할 의향이 있다 하는 것을 가정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지나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내 아내나 내 자녀를 위해서 지옥에 갈 수 있을까? 너무 사랑하지만 그 자신은 저는 없어요. 영원토록 지옥에 갈 자신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의 아내나 자녀들을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치 그런 마음이죠. 우리는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를 받을 의향까지 있다라는 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마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실 의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체에서 지워주십시오. 차라리 그러려면. 그렇게 배수신을 치잖아요. 따라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 속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는 이 바람은 불가능한 바람을 표현한 이 일은 자기 민족 구원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바울이 민족주의적 이념이 남달랐기 때문에 자기 동족에 대한 이런 강한 애착을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 형제라는 이 말은 앞서도 제가 믿게 되면 믿는 사람들끼리 형제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형제라는 이 말은 혈연관계를 넘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과 소망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롯과 같은 영적인 동질성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많으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독자가 서로 다투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의를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함께 있다가는 좋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좀 떨어져서 따로 사는 게 거주하는 게 좋겠다. 네가 원하는 땅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소알 들을 바라볼 때 그게 너무 좋아서 롯이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때 롯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한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친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본래는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났죠? 내 형제요? 내 고륙진 친척이라고 그랬죠. 그 형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육적 혈통이 덜 중요했다는 뜻도 아니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형제요, 그 다음에 고륙친척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참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한쪽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복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면 이런 진술이 이해가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시와 구원 역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예로 든 모세의 강구에도 나타납니다. 모세가 배수진을 치고 이 백성 구원하지 아니하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민족을 일으키겠다라고 의향을 드러내시자 모세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들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요지로 하나님을 설득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정탐 보고를 했을 때 그 보고를 듣고 이슬람인들이 원망 불평했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때도 역시 모세가 여호와께서 만약에 이 백성들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방 나라가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에 인도해 드릴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모세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철회된다면 사실은 우리의 구원도 철회될 수 있고 우리도 어떤 불순종과 어떤 잘못을 범할 수도 있는 소지를 다분히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따라서 구원의 역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면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어디에서 확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경건이나 의로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예와 영광과 우리의 구원은 뗄래야 뗄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떼면 한쪽이 다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치든지 하나님의 명예가 다치든지 어느 한쪽이 다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또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민족에 대한 강한 애정을 표현한 것이지 다른 유수한 민족에 비해서 마치 뭐 독일 사람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우등하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장애인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서도 보시면 왜 지나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가라고 말하면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탁월하고 뭐 우리나라처럼 5천년 뭐 반만 년 유수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민족을 자랑하는 뭐 이런 어떤 마음에서 이스라엘 높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진술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진술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장구하게 다 진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진술하기보다 간략한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양자된 존재라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르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에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라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아비가 하나님이고 아비이신 하나님의 자녀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신 민족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은 매우 독특한 민족이에요. 탁월하다기보다 독특하고 구별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열거한 두 번째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구속 역사의 의미를 설명할 때 두 번째로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게 되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죠. 번개와 우레소리,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불타는 연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임재하셨죠. 아담 이후 하나님의 면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정확하게 말해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특권을 경험했다 그 말이죠. 바울이 열간 세 번째 단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과도 사실 언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겠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고 또 새 언약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한없는 자기 낮추심의 표현이었죠. 우리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언약을 맺죠. 아무나 나토 가입을 한다고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EU에 가입한다고 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시고 인생은 피조물이에요. 우주의 한 먼지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심지어 수없이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종교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사회를 이루는 원리의 원리와 제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막과 성전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도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컸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보다 더 훨씬 더 획기적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열두 지파의 족장을 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은 사실은 유대인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한면으로 보면 단지 한 민족이 번성케 되는 역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면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구속 역사죠. 그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방 나라보다 혈통적으로도 순수하거나 또 고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갖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본성을 입으신 것을 인류 전체를 존중 여기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유독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유대인을 특히 존중 여기신 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는지 바울은 5절에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였으니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송영을 올려드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지금 바울이 양자됨, 영광, 율법 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하다가 그리스도까지 쭉 연결시키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속에서 탄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역사 없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가능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기쁨으로 충만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울의 마음에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통해서 보내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은 그리스도였는데 통로로 실컷 사용되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실제로 신 선물은 박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 영혼의 큰 고통과 어림을 겪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송도님이 한 말을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현상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정말 그분은 불쌍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그런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을 몇 배 더 넘어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더 큰 고통과 울음을 겪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면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공을 들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정작 자신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실을 몸으로 겪었거든요. 3차 전도여행 하면서 항상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을 가장 많이 박해했던 종족이 누구냐?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약교회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멸망의 길로 걷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2절에서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는가? 종일 손을 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했던 역사라고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일 손을 펴서 돌아오라고 말했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 질문은 일찍이 구약교회로 세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남다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등을 돌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6절에서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9장부터 11장까지 석장 전체를 할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뭘까라고 할 때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작정하였는데 정작 그 통로로 사용된 이스라엘은 복을 받으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논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하나님의 선택, 믿음, 또 칭의, 영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8장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런 교리에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 딴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민족보다 더 잘 믿을 수 있는 어느 민족보다 그리스도를 쌍수로 환영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악랄하게 복음을 배척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폐진 게 아닌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게 이르게 된 것이에요. 실제로 한 면으로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이 몇 명 죽었죠? 일반적으로 6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600만 명이 죽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의 역사를 곡해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차지하는 신분과 위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러면 6절에서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약속이 폐하여졌는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인생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구원 역사를 곡해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차지하는 신분과 역할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1900년 동안 유리 방황했습니다. 나라를 이루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습니다. 19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다면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어야 될까요? 마치 한강물에 이 컵에 물 한 잔 딱 부으면 이게 어디인지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 그냥 흡수되었어야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족속, 메대 족속, 그 다음에 여러 족속들이 다 있었지만 그런 족속들은 지금도 그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착안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1900년대 초에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그 팔레스틴에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뭐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을 지나치게 존중한다 그럴까요?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 중에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 흔히 바위 돔 성전,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 바위로 된 돔 성전이 있다 그래요. 거기에다가 제3성전, 학계스갈에 나오는 제2성전 말고 제3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콥 같은 매우 좋지 않은 거의 이단과 가까운 이런 선교단체에서 백투더 예루살렘 운동을 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킨지 몰라요. 세대주의 종말론을 따르는 이들 중에 이처럼 유독 다른 나라도 아닌데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면 누가 잘못했는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러면 좋아요. 박수쳐요. 이스라엘이 이긴 것을 곧 하나님이 이기신 것으로. 맞나요? 이런 열심을 보이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이 보이는 매우 독특한 모습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헷족속, 메대족속, 바벨론족속, 아수르족속, 페르시아족속 역사 흘러가면서 이게 다 그냥 흡수돼가지고 혈통을 제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유대 백성들은 그렇지 않죠. 토라라고 하는 가르침, 절기, 전통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고 심지어 19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까지 재건하고 나니까 이거는 뭔가 특별한 역사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과도한 반응을 보이고 집착을 보는 분들이 없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봅니다. 뭐 그게 뭐 범상치 않은 일이 아니에요.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말씀이에요.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재건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4절, 5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취급하고 대우하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담아 의식과 법에 담아서 복음을 설명하셨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혈통에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려고 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무슨 민족주의적인 이념이 투철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에 대한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친 관심을 가졌던 것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 나라에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영광 많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죠? 그들 이끌어내셨죠? 그들과 은혜를 맺으셨죠? 그들에게 성막제도를 주셨죠? 절기를 주셨죠? 시민법을 주셨죠? 모든 의식법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임마누엘, 사실은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도구들이에요. 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보여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5절 하나님의 언약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2007년인가 강의를 했어요. 거의 한 10한 7년 돼가네요. 18년. 자,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진술하는 8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는 구속사역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구속사역의 능력, 효력 그리고 은택들은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제사들 안에서 또 이것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예표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이기도 한 이스라엘에게 또한 여러 가지 사법적 율법을 주셨다. 이 율법은 이들의 국가와 함께 소멸되었다. 지금 이 율법은 일반적인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의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육적 이스라엘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하나님 편을 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를 봤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 군대가 도하작전을 벌이는 것을 보고 폭격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격퇴시켰다라는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왜 마음을 아파해야 됩니까? 러시아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유태인들을 선호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드는 유태인 중심의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뭐 금융계나 각종 사회문화 거기에서 이렇게 주무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저는 그렇게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지 못할 이유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걸 너무 이렇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의도와 목적은 보편교회를 위함이었거든요. 보편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선택한 도구인데 그 보편교회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6절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신자의 의무를 알려주는 삶의 규칙으로서 이것에 따라 살아가도록 신자를 지도하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이들의 본성과 마음과 삶의 죄악으로 오염된 것을 드러낸다. 그리하여 신자는 율법으로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더욱 죄를 인정하고, 오늘도 배우셨죠? 교리문답에? 죄로 인해 수치를 느끼며 죄를 증오하기에 이른다. 이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리스도의 순종의 완전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기에 이른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필요성을 더 완전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고리타분한 어떤 내용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율법, 절기, 의식법,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세세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런 특권들,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적법성이 과연 있는가?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는 한결같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메시지를 전하신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임을 통해서 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혈통을 따라 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과도하게 미화할 수 있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이 질문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도도한 흐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함께 확인함으로 주 앞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송영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구원의 경륜들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주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를 역사 가운데 이루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심으로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제도를 주시고 각종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가르친 사실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나라가 가진 그 위치가 얼마나 톡톡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의미를 이스라엘 민들에게 부과할 때만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영혼의 안타까움이 왜 바울이 그처럼 그토록 안타까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잘못되게 해석을 하여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올바로 알아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바다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갖고 있는 종교적인 특권, 모태신앙이나 혹은 몇 대째 믿어왔다든지 혹은 전통적인 100년 이상 된 교회를 다녔다는 이런 경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의미를 부과할 뿐 헛된 종교적 업적이나 전통에 매여서 교만을 떠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